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한 시청의 동서기가 실수로 시장의 그 구두를 밟게 됩니다. 어떤 행사 중에. 그는 즉각 시장에게 사과를 했는데 시장은 그때 누군가와 얘기를 하느라고 그를 보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온 이 동서기가 생각합니다. 아,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그 파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시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비기로 합니다. 근데 시장은 잘못을 빌어도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하고 있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기가 생각합니다. 아, 나를 용서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큰일 났다. 그럼 어떡하지? 내일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서기가 또 이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원을 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왜 매일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저 비키라고. 그러고서는 밀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장실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시장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며칠을 고민하고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 그는 이미 빳빳한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근데 이 근심 걱정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근심 걱정이 절망 까지 이르고요. 절망이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비관해서 그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후에 절망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기회에 아예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그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근데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두 번이나 감옥에서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게 했냐면 군사 넷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그룹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해서 유월절 날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군사 두 명이 베드로 옆에 같이 자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같이 차고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군사 두 명은 다른 두 명은 옥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감옥을 지날 때면 문마다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7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벗어지게 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감옥문에 이르니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무슨 일인지도 잘 몰랐어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11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들의 손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상황을 붙들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보면 그냥 불평, 불만, 아주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아주 그냥 쌓여있고 쩔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쪽만 바라봅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GPS 있고요. 지금처럼 하이웨이가 잘 뚫려 있으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거는 목숨 건 일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가시면 그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자고 나고 죽는 분들 태반입니다. 그 자기가 난 그 주조차도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난 뉴욕의 어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탄 게 신혼여행 갈 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라고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땅을 떠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이라는 걸 들어봤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누구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시기가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참 기적인데 하나님이 좀 이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늦게 얻은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일평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종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 믿음의 길, 기적의 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요, 그 메리암 그 이브람이라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수단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단은요, 그 남북으로 갈려져서 내전이 한창입니다. 수단은요. 근데 수단은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메리암 역시, 이 여자 역시 20살까지는 모슬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단에 내전이 있어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의 난민으로 거주하다가 그 자라나서 수단으로 다시 돌아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자는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메리엄 이브라함이라는 여자도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고 이제 아이와 첫 아들을 낳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2012년에 종교를 개종했다는 그 이유로 경찰들이 그 메리엄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정식으로 종교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형 선고가 2년이 늦춰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메리엄 이브라함이라는 여자가 임신 8개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2년이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메리엄은 감옥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수단 정부는 이 메리엄 이브라함이라는 여자를 그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리엄의 소식이 전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많은 서방 여론이 메리엄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막 그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정부가 여론 때문에 이 서방 여론 때문에 인권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리암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국내법을 위반했는데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에게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수단 내에 가장 유명한 그 이슬람 학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임만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메리암이라는 이 여자를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결국 2014년 7월에 메리암 이브라임은 이 여자의 사형 집행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단에서 추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미국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미국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받았을 때 저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었고 이것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응답되었다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저와 제 가족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다가오면 그 늘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집중해서 그 생각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빚을 지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사업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등등등 갖가지 부정적인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7절을 보시면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베드로에게 주의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누워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하며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8절에 다시 이 하나님 천사가 얘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 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여튼 하라는 건 다 해요. 하여튼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간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사히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따라갔다고 적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이게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간 겁니다. 따르는 과정에서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하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른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결과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기적이 그렇게 설명이 되면 기적이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순종으로 피어나는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였죠. 정말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정신이 있었겠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홍해도 없고 애굽의 그 추격도 없이 그냥 보내주시지 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셨을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뭡니까?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을 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 모든 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은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5절과 12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는 했는데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리아,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온 것을 그 문 앞에 나온 여자아이가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네가 미쳤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기도해 놓고도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실제 베드로를 보고 놀라면서요. 믿지 않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선 왜 이리 일어났지? 도리어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한 것을 믿은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로데라는 여자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베드로가 온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14절에 막 베드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5절에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에 응답한 것을 믿고 그 아이는 적극적으로 설득했단 말이에요. 15절을 보시니까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이 아이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베드로를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기도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쳤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만약에 베드로라 그러면 그건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빼고는 다른 사도들,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만났을 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반쪽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금방 기도하고 감사해놓고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저희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Thank you for today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선 예배 끝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 오빠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오빠라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요. 뭐 음식이 어떠니 저쩌니 용돈이 어쩌니 저쩌니 감사하다고 얘기해놓고서 금방 불평해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기도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정말 거기에 딱 맞춰진 찬양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찌나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찬양인지 제가 또 한 번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믿는다고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그게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갖고 하는 연약한 기도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보시면 귀신 들려서요 고생하는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묻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바로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는 그 영적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권력이라는 감옥, 정말 헤롯이라는 왕의 권력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학벌이라는 감옥, 불신과 여러분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움의 감옥, 질투의 감옥, 명예의 감옥, 정말 인기의 감옥, 정말 그런 감옥들에 갇혀서 나는 이곳에서 못 나갈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만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만 예측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결과는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 또한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 서서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에 김동수 교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중증 환자인 어린아이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 김동수 교수를 찾아온 아이의 아버지가 하루에 아이가 두 번씩 이름 모를 이유로 고열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써봤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 아이가 이송된 그날부터 이 김동수 교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니까 먼저 있던 병원에서 하던 방식대로 항생제를 줘야 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2주 후에는 거의 정상이 됐고요. 한 달 후에는 아이가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같이 그 아이를 돌보던 다른 의사가 김동수 교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좋아지지 않고 여기서는 좋아졌을까요? 그랬더니 김동수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기서는요, 기도의 항생제를 더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용량이 두 배나 강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크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작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신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절망으로 숙이고 있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명확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이 의외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기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해결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운이 좋았고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상황을 정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영광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면, 병으로, 육체적인 문제로 갇혀 있다면, 이 시간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